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의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개 국제연합국 대표들이 올해 처음 영국 런던에 모였습니다. 20일 회담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는 국제연합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자리에서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간 국제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ISIL이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ISI의 근거지 모술로 향하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 당국자들이 20일 아바나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이틀째 열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로는 국무부 서구정제 담당 로버타 제이콥슨 차관보가 쿠바 측에서는 미국 담당 조세피나 비달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날 양국은 대사관 개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쿠바 측에 미국 외교관의 숫자와 여행에 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50여 년 만에 두 나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9개 유로화 사용국가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2일 앞으로 1년 반 동안 매달 7억 700억 달러어치의 민간과 공공채권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던 경기부양책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깊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실업률은 11.5%에 달하고 있고 경제 성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버스가 폭격을 받아 최소 1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우크라이나 총리는 22일 성명에서 도네츠크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러시아 테러 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에 고배를 마신 북한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태국 킹스컵 출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라위 마쿠디 태국 축구협회장은 2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내부 문제 때문에 킹스컵 출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968년 처음 시작된 킹스컵은 1957년에 시작된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 컵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대항전이었지만 지금은 인기와 위상이 떨어지면서 4개국 대회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역대 킹스컵에서 3차례 우승했고 2009년과 2013년에도 출전하는 등 꾸준히 킹스컵에 출전했었습니다. 한편 한국축구대표팀은 2015 아시안컵 축구대회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축구대표팀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준주결승에서 연장 접전 끝에 손흥민의 결성 득점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미국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 강요들도 총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슬람 시아파 출신의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고 그 뒤 수도 사나에 대통령군과 총리 사저 등을 장악했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러시아 승전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아마 이런 러시아와 좀 밀착되고 또 전성 그 기념절에
미국 정부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토론회가 열립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신동혁 씨와 관련한 논란에 북한 인권 유린은 자명하다며 북한 측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처음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승전 70주년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등 주변국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2일 기자설명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오는 5월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가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한국이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이 왔다고 한 말은 지난달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평양으로부터 행사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1차적 신호가 있다고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상황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국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북한을 포함해 다른 주변국 움직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 안팎에선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김 제1위원장이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평양을 비워둔 채 러시아로 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외교무대 경험이 없는 젊은 지도자가 단번에 여러 국가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다자무대에 나서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은 다분히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북한 아마 이런 러시아와 좀 유착되고 또 전성 그 기념절에 확실히 안 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써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언제든지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뭐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반면 김 제1위원장이 승전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웅규 아주대 교수는 북중관계가 짧은 시일 안에 나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비슷한 스타일로 김주석이 생전에 비동맹 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제1위원장의 러시아 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는 러시아 승전 행사는 본격적인 외교 무대가 아닌 축하 행사이기 때문에 김제1위원장에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이라며 중국이나 한국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만날 가능성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한다고 하면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EU 정상회담은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한 북한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거듭 분명했습니다. 북한의 제안은 긍정적 신호가 아니라며 대북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미국 정부와 전직 관리들에게 잇따라 미한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한 핵실험 중지를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 국무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간 반관반민 접촉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온 데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on our position and we're not considering making changes to our position.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입장 변화를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싱가포르 접촉에서 조건 없는 협상 복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위협적 수사와 공허한 제안을 긍정적 신호로 여기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we don't take threatening rhetoric and empty proposals as a positive signal.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로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공이 오랫동안 북한 쪽에 있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새로운 제안을 분명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지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17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립니다.
Yeah, so we plan on having a major human rights conference hosted by CSIS, co-hosted with our organization.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토 사무총장은 20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와 북한인권위원회,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 그리고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COI 위원 3명 전원과 한국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등이 연사로 참가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과 한국 내 탈북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17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중대한 전기를 제공했습니다.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unanimously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bundant evidence of
커비 전 COI 위원장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 보고서에 후속 조치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고 이어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총회도 지난달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2일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3년간 이사국 어느 나라든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북한은 유엔 총회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이름으로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동혁은 13살 난 미성년 소녀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범죄자라고 밝혔습니다. 자성남 대사는 또 신동혁은 사기꾼이자 기생충이라며 그의 거짓된 증언을 토대로 유엔 총회가 강제로 채택한 모든 북한 인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탈북자 신동혁 씨와 관련한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씨가 정치범 수용소 증언에 오류를 시인했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은 자명하다며 북한 측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동유럽 국가 가운데 유독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왔던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 실은 21일 VOA에 신동혁 씨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인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여전히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가 80명 이상 증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수많은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거쳤다며 이성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물적 근거와 정보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대변인실은 보고서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근거로 지난해 채택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지원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신동혁 씨 관련 논란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의 페테르 스타노 대변인은 21일 BOA에 신 씨 사건과 관계없이 북한은 여전히 조직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국제 인권 기준을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런 상황은 복수의 소식통에 의해 반복적으로 증명됐고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거듭 비난해온 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증인에 대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입장은 최근 들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VOA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북한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슬로바키아도 북한 당국자들과 정치적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왔다면서 민주화와 인권 개선 과정을 앞서 겪은 만큼 관련 경험과 최선의 실천 방안을 북한에 전수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과 제작사 해킹으로 화제가 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온라인에서 4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이 영화가 지금까지 4천만 달러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 영화사의 마이클 린턴 최고 경영자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 같은 성과를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니 영화 중 최고의 온라인 매출액은 지난 2011년 개봉된 브라이드 메이즈가 기록한 4천만 달러로 영화 인터뷰는 조만간 이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의 온라인 매출을 올린 영화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영화 인터뷰는 구글 플레이와 아이튠스, 타임워너 케이블과 유료 TV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소니 영화사는 관객들이 영화를 내려받게 한 횟수가 580만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 인터뷰가 극장에서 기록한 매출은 6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영화 인터뷰의 총 매출은 4,600만 달러로 아직 손익 분기점에 미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소니 영화사는 영화 인터뷰 제작과 홍보에 8천만 달러 정도를 투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니는 지난달 25일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해킹 단체 테러 위협에 개봉을 취소했다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온라인과 독립 영화관을 통해 영화를 배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외교 마찰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응해 이달 초 승인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관리와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한 자들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겨냥한 추가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동북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존 메릴 씨입니다.
We're running out of things to sanction. And so it's
북한의 주요 기관과 관리들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 북한의 해외 위장회사에 대한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입니다.
A good part of North Korea's overseas support are through North Korean established.
북한의 해외 활동은 일부 외국인들이 연루돼 있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위장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콤 씨는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실이 그동안 불법 행위와 유엔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북한 기관들과 관리들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지만 새 행정 명령에서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해외 위장회사들은 모두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3국의 기관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여전히 국제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과연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입니다.
What has happened up to date is that this idea receives in the context of U.S.-China relations.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는 미중 간 현안들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특히 미 국무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콤 씨는 미 의회가 북한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t the moment, North Korean banks are not dealing directly or even indirectly.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은행과 미국 은행 간 거래가 금지되지만 현재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는 미국 은행은 없다는 겁니다. 제3국 은행들이 이 조치에 영향을 받아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끊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태를 계기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 별로 없어 이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뉴컴 씨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등 주요 8개국 GAC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대해 2년 연속 최상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 3개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3개기금 대변인실은 21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금이 지원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의미합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3년 대북 말라리아 사업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4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2013년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보다 34% 감소한 14,40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2010년부터 대북 말라리아 사업에 총 2,500만 달러를 투입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실제 사업 이행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며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북한과 한국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피로감과 함께 체온 상승과 해소가 반복됩니다. 한편 세계기금은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와 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며 최고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A2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 도말 양성 반응 환자들을 진단치료하며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이 주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가 17년 만에 최근 체코 대사 자리로 옮겨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평일 대사는 한때 김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수십 년째 해외에서 사실상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1954년생으로 알려진 김평일 대사는 김일성 주석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군 요직을 거친 김평일은 형보다 키가 훨씬 크고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닮아 한때 김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김덕홍 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은 과거 VOA에 후계자로 잠시 거론됐던 김평일의 운명이 1972년에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의 60돌 기념일 때, 그 72년 4월 15일인데 4월 14일 날에 만경대 생가에 당군정 최고 간부들하고 그 다음에 일가의 주요한 일가족들이 거기다 모이게 했어요. 그때 일가족의 제일 노장이 한 사람이 김일성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젠 60돌 맞는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추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당군정에 이렇게 다 여론을 장악도 해보고 일가에서 드론에 했는데 김평희지가 맞는 것 같다. 김평희지를 후계자로 제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때 김일성이가 군모인데서 만경대 혈통은 우리 혈통, 만경대 혈통은 김정숙 혈통입니다. 그럼 김정숙 혈통만이 주체혁명위협을 테러리어 국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혈통이라는 거 단마디 명창으로 그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한때 북한에서 태어나고 외모와 능력이 모두 뛰어난 김평일이 러시아에서 태어난 김정일보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세력이 있었지만 김일성 주석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평일은 김일성 주석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몇 년 뒤에 해외로 쫓겨나다시피 떠났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평일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정일의 권력 다툼 대상은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알려진 것처럼 권력의 라이벌은 아니었다. 김정일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김정일에게 후계자로서 라이벌은 삼촌인 김영주였고 김평일은 라이벌은 될 수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버지의 비서였던 김성애가 계모가 된 뒤부터 김성애를 증오했고 김평일을 견제했지만 김평일의 나이가 어려 권력 다툼의 대상으로 보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평일은 1988년 헝가리 주재 대사로 임명된 뒤 불가리아, 핀란드를 거쳐 1998년부터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감시 속에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북한 매체들도 이른바 격가지인 김평일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했습니다. 김평일은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주민들의 입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방문한 일부 북한인들은 지난 2005년 VOA에 김일성 주석을 닮아 잘생기고 똑똑한 김평일 동지가 나라를 이끌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정 실패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김평일에 대한 향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평일이 더욱더 그 북한 사람들 속에서 조금 호평받게 된 건 김정일이 워낙 정치를 못해가지고 김일성 뒤에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인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북한 인민들이 차라리 김평일이라 해서도 저렇게는 안 할 거다. 이런 데로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김평일을 선호한 것이지 뭐 김정일이 좀 제대로 했더라면은 정치를 뭐 제대로 할 능력이 우선 없었겠지만 김평일이 뭐 그렇게 북한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평일의 근황은 지난 2007년 폴란드의 한 지방 매체가 지역을 방문한 김평일 대사의 가족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 김평일을 여러 번 만났던 폴란드 과학 아카데미의 니콜라스 레비 연구원은 이 연구소 웹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평일은 매우 신중했고 일부 외국 대사관 행사 참석을 제외하면 공개 행사를 꺼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견을 전제로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김평일이 새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레비 연구원은 6년 전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평일의 딸은 당시 28살 은성, 아들은 26살 인강이라며 이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다재다능한 젊은이들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레비 연구원은 그러나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평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숙부이기도 한 김평일이 17년 만에 폴란드에서 체코로 이동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에 자신감을 가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숙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독일과 가까운 체코로 이동시켰을 것이란 분석에서부터 그가 폴란드에 장기간 주재하는 것을 경계해 옮겼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평일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뷰이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가 북러 합작 사업을 담당하는 북한의 특별정부기관 설립을 북한 측과 협상 중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경제협력을 위해 기업협의회도 다음 주 발족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류시카 장관이 북한 내에서 현재 사업 중이거나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관리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갈루시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는 대북사업의 준비 기간이었다며 올해는 북한과의 합의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로부터 대북사업의 고충을 들은 마체고라 대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기업들의 대북 사업을 매일 빠짐없이 점검하고 있고 대사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곳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매우 복잡한 북러 관계 속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북러 합작 사업을 담당하는 북한의 특별정부기관 설립을 북한 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기업인들에게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북러 교육이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는 점도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경제 협력을 위해 다음 주 북러 기업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사업을 진행 중인 러시아 기업의 수와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민 기자입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선거 공판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내란 선동 부분은 무죄로, 내란 음모 부분을 유죄로, 피고인 이석기 김홍렬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선정자들이 내란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는 내란 음모의 점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던 판단이 다수 의견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모임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선 아로 조직의 추측에 불과하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김홍렬 등 옛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서 5년과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이전 의원 씨를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이전 의원 등 7명을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이전 의원의 내란 음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쟁점이었던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이 3년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은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으며 그 기간을 포함한 징역 9년을 확정받음으로써 2022년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 들어있나요?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위한 고위급 실무협상이 아바나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납치된 자국민 구출에 나섰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왔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네. 자, 첫 소식으로요.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움직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이 50여 년 만에 두 나라 국교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네.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는 21일부터 이틀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 두 나라의 고위급 실무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가 이끌고 있는데요. 1980년 이후 36년 동안 쿠바를 방문한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째 협상이 열린 거군요.
네, 첫날에 협상과 실무 만찬이 있었고요. 21일 이틀째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외교 관계가 없었던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하려면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뤄야 할 텐데요. 이번 협상의 의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과 쿠바의 상호 대사관 개설과 쿠바인에 대한 미국의 이민정책, 또 미국의 대쿠바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협상에서는 이민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네. 양측이 일단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떤 차이입니까?
미국은 그동안 쿠바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미국 땅에 들어온 쿠바인에 대해서는 이 범죄자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예외 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습니다.
네.
미국 협상단은 첫날 이런 미국의 대쿠바 이민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쿠바는 미국이 이런 쿠바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쿠바는 왜 반대한 건가요?
역시 이런 이민 정책이 자국인들의 탈출을 부추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특히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무모하게 플로리다 해협을 건너면서 사고 위험이 크고요. 또 불법으로 미국에 간 쿠바인들이 인신매매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양국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일단 쿠바 아바나에서 운영 중인 이익대표부 건물을 대사관 건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미국 협상단은 이 쿠바에 미국 외교관에 대한 여행 제한을 없애고 이익대표부로 물건을 보낼 때의 규제를 완화하며 이익대표부 인원 제한도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쿠바도 워싱턴에 있는 자국 이익대표부 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쿠바 협상 대표는 미국 이익 대표부의 워싱턴 이익 대표부의 미국 제재 때문에 1년째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쿠바 입장에서는 이 제재 해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앞서 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쿠바에 대한 미국인들 여행과 일부 무역 그리고 쿠바에서의 미국 기업의 금융 활동 등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는데요. 쿠바 당국은 미국이 이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쿠바가 미국에 대해서 자신들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요 기본적으로 쿠바에 대한 제재를 푼다는 입장이지만 제재를 완전히 풀려면 또 의회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정연설에서 이 의회가 대쿠바 제재 해제를 위한 조처를 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이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서 미국이 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과정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인 이 밤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인권 개선 등 쿠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교 정상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인권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네. 자, 미국과 쿠바가 일단 국교 정상화는 선언했지만요. 실무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요. 케리 국무장관이 쿠바 방문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이번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 두 나라 사이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면서 그렇지만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 대사관 공식 개관을 위해서 쿠바를 방문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 또 대사관 개설 후에 계속 국교 정상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쿠바 외무부도 이번 주에 획기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 국교 정상화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쿠바에 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요?
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많은 미국 기자들이 벌써 쿠바를 찾아서 현지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벌써 이 미국인 관광객들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또 쿠바 현지 주민들도 이 미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면 이 관광 산업이 발전해서 살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실무 협상이 열리는 와중에요. 이 러시아 해군 정보 수집함이 쿠바에 입항했다면서요?
네. 러시아 해군의 최신 정보 수집함이죠.
네.
빅토르 레오노프 함인데요. 함대공 미사일하고 대공포도 갖춘 함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미국과 쿠바 협상 하루 전에 입항했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러시아의 함정이 나타난 건데 목적이 있겠죠?
네, 러시아 당국이 사실 이 입항 목적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사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입항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러시아가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과 쿠바와의 관계가 건하고 또 쿠바의 영향력이 있음을 과시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의 쿠바 방문 당시에 옛 소련 시절 쿠바가 졌던 빚을 대부분 탕감해 줬고요. 또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가 쿠바의 정보 기지를 다시 세우는 걸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러시아와 쿠바 정부가 이를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의 해군함이 나타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 해군 함정이 이전에도 쿠바에 입항한 적이 있다고만 답변했습니다.
네, 이번엔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지가 이틀이 지났는데요. 시한이 23일까지죠.
23일, 예. 네. 중동의 이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지난 20일에 인터넷에 올린 영상에서 72시간 안에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었죠.
네.
당시 중동에 있던 아베 신조 총리가 이 영상이 올라오자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일본으로 돌아갔는데요. 일본 정부가 인질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명을 가장 중시하면서 테러에 굴복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영상 공개 직후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본인 인질을 ISIL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면서 이 국제사회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몸값 지불 가능성을 분명하게 배제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일본 언론들은 이 아베 총리가 영국 제임스 캐머런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 ISIL이 요구한 몸값을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일본 정부가 이 인질 구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대책본부를 세우고 요르단과 터키 등에 인질 구출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미국, 영국 등 서방 동맹국들에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 ISIR과 직접 접촉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의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스가 요시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이 ISIL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질이 무사한 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요시히데 장관은 인질 조기 구출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시히데 장관, ISIL이 인질 몸값으로 2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일본이 전에 ISIL 퇴치에 2억 달러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일본은 이 2억 달러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비군사적 지원이라는 점을 요시히데 장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슬람 급진단체가 억류한 자국민을 석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 그동안 인질 석방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네.
구체적인 액수가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인질 여러 명을 구출하면서 지불한 몸값이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달러를 지불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네, ISIL이 납치한 일본인들 어떤 인물이었죠?
고토 켄지, 유카와 하루나 씨인데요. 켄지 씨는 독립언론인으로 주로 중동지역 등을 취재해서 일본 언론사들의 뉴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하루나 씨는 민간 군사회사 대표인데요. 이미 ISIL에 붙잡힌 게 확인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이 ISIL이 지난해 8월에 이 하루나 씨를 억류한 다음에 동영상을 공개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시 하루나 씨가 이 시리아 모처에 보이는 장소에서 AK-47 소총을 들고 있는 동영상이 함께 공개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ISIL은 오늘도 일본 정부가 시한 안에 몸값을 주지 않으면 인질들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다시 협박했습니다.
지구촌원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에볼라 확산이 주춤하고 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에볼라 발병국인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신규 감염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 에볼라가 창궐했던 지난 여름에 매주 신규 감염 건수가 300건에 달했지만 지난주에는 7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기니에서도 지난주 20건만 나왔고요. 그래서 WHO는 이들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를 확충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서아프리카 3개 나라에서 총 21,700건이 감염이 확인됐고요.
네.
이 가운데 8,6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40%에 달합니다.
네, 미국하고 유럽에서도 이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미국에 들어갔던 이 라이베리아 남성이 에볼라 감염이 확인된 뒤에 사망했고요. 또 미국 안에서 이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가 이 에볼라에 2차 감염되면서 우려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이 사태가 심각한 걸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 효과를 크게 봤습니다. 데이비드 라바로 UN 에볼라 대책 조정관은 발병자 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이제 에볼라 확산이 전환점을 돌아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추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네, 나바로 조정관은 40개 국정상 또 1,500명의 기업 대표들이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에볼라 사태 대응에 국제사회가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WHO 등이 지난해 이 모금액의 3분의 2인 10억 달러를 이미 지원받았는데요. 하지만 1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나바로 조정관은 또 에볼라 피해국의 경제활동 정상화까지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4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자,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한국의 김치를 상당히 크게 소개했어요.
네, 유명 일간지죠. 뉴욕타임스지가 21일 김치를 크게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요리면 기사에서 김치가 한국 문화의 기본이고 식사 때마다 찾는 반찬이어서 김치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김치찌개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했다고요.
네, 뉴욕타임스가 이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 김치와 돼지고기를 뭉근히 끓이는 게 맛내기 비결이지만
네.
채식주의자라면 돼지고기 대신에 버터나 올리브유를 써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는 김치가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으로 소화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김치가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올리브유도 넣는군요. 몰랐네요.
네.
미국에서도 김치가 이제 인기식품이죠.
네, 미국에서도 한인이 200명 이상이 살기 때문에 뉴욕, 워싱턴, 시카고 같은 이 대도시 상점에 가면 김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를 좋아하는 미국인들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백악관에서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담가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고천원을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1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47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엔 맑습니다.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신유주, 구름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개성, 하루 종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흥 지역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원산 역시 오전에만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끝으로 청진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구름만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물결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주간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여러분을 과학세계로 안내할 열렬한 과학세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What we've learned is that the Greenland ice sheet
is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린란드가 그냥 아무 특징 없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라디오라는 세상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고 배우는 English with you,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알아보는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 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 5890, 7235kHz로도 방송이 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의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개 국제연합국 대표들이 올해 처음 영국 런던에서 모였습니다. 20일 회담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는 국제연합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지난 4개월간 국제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ISIL이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ISI의 근거지 모술로 향하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쿠바 당국자들이 22일 아바나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이틀째 열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대표로는 국무부 서구정세 담당 로버타 제이콥슨 차관보가 큐바 측에서는 미국 담당 조세피나 비달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아직 양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날 양국은 대사관 개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번 회담에서 큐바 측에 미국 외교관의 숫자와 여행에 대한 제한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50여 년 만에 두 나라 국교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9개 유로화 사용 국가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2일 앞으로 1년 반 동안 매달 700억 달러어치의 민간과 공공채권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던 경기부양책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깊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실업률은 11.5%에 달하고 있고 경제성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버스가 폭격을 받아 최소 1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르세니 야첸유 우크라이나 총리는 22일 성명에서 도네츠크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러시아 테러 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도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 등으로 구금 중인 유명 인권 변호사 푸즈창에 대한 구금을 연장했다고 푸즈창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푸즈창의 변호사 모 샤오핑은 VOA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그를 길게는 4개월 더 구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 샤오핑은 앞으로 이틀 안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조만간 푸즈창과 면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 환갑을 맞게 되는 푸즈창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됐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미국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 강요들도 총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슬람 시아파 출신의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고 그 뒤 수도 사나의 대통령군과 총리 사저 등을 장악했었습니다. 칼레드 바하 예멘 총리는 인터넷을 통해 비건설적인 정치적 미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글을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대치 상태를 끝내기로 합의했지만 대통령군과 관저에 여전히 반군이 남아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뉴스입니다만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국교 정상화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새 쿠바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항공사들 쿠바 노선 신설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여행 확대가 전면 시행됐는데요. 현재까지 브라질 나라 사람들이 쿠바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이게 당연하지만 나름 좀 특이한 것이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미국 대형 체인점이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와 커피 가게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은 쿠바가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서둘러 쿠바를 찾는 공통된 이유가요.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밀려들면 쿠바도 변하지 않겠냐면서 쿠바 고유의 모습이 있을 때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바에서 관광이 세 번째로 큰 외화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매해 관광객이 느는 추세인데 아마도 쿠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하는 세상 출발해볼까요? 첫 순서로 주간 경제 뉴스 이어집니다. 오늘은 UN이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한 내용, 또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알아봅니다. 주요 경제 시사 용어로 다보스 포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출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번 주 유엔이 세계 경제 현황과 전망 2015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예, 유엔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성장 추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하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는 3.1%,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지정학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나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 같은 불확실한 요인들이 경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가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은 지난해 2% 이상 성장을 유지하면서 무난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2.8%, 내년에는 3.1%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에 유로화 사용 19개국, 그러니까 유로존 나라들은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일본 역시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올해도 부진할 전망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러시아는 올해 더 급격히 경기가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반면에 아프리카 지역은 또 올해 급성장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성장세가 더 가속화돼서 올해는 4.6%, 내년에는 4.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올해 6.1%, 내년에는 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해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소비자 심리 위축 등에도 불구하고 3.4%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와 내년에 통화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이번에는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7.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0년에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예, 당초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7.5%를 제시했었는데요. 이로써 중국 정부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네. 지난 10여 년간 참 거침없는 고속 성장을 해왔던 중국 경제가 이렇게 휘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큰 국내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부채가 증가하고 금융 부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기에 제조업 경기마저 악화되면서 경기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본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한 해 전보다 약 30%가량 늘어나서 1,3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들 관광객은 일본에서 약 2조 300억 엔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이는 한 해 전보다 4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네.
예, 주로 물건 구입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숙박과 식비에 주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관광객이 급증한 게 아무래도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의 가치 평가 절하로 외국인들의 일본 여행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데다가 면세 품목의 확대,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잇는 항공이나 여객선 노선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가운데 한국인은 한 해 전보다 12% 증가해서 275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네.
같은 기간 타이완은 30% 증가해서 약 283만 명, 중국인 24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스위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가 국제 인터넷 통계 사이트인 넘비오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스위스,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아이슬란드, 덴마크 순이었고요. 반면에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나라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튀니지, 알제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른 주요 국가들도 잠깐 살펴볼까요?
예, 미국은 24위, 일본은 21위, 한국은 18위로 미국, 일본보다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반면에 중국은 비교적 생활비가 적게 드는 나라군에 속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19개국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공공요금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기사에 나오는 시사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오늘 개막합니다.
스위스 동부 휴양지 다보스에 올해도 전 세계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모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최소 40개국 정상들과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예, 다보스 포럼 들어는 봤어도 정작 다보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스위스의 작은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해마다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이 다보스 포럼이 지난 20일에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재단이 주최하는 회의이긴 하지만 세계 각국의 총리, 장관, 대기업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2,500명 이상 대거 참가해서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민간회의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연차 총회 외에도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세계 무역기구나 선진 7개국 회담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요, 사이버 안보와 부의 불평등 문제, 또 국제 유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열렬아 과학세상 시간에는 그린란드 얼음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와 기후변화가 새해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합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에는 서양 카드 경기에서 항상 승리를 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봉사활동으로 새 삶을 찾은 농촌거주 탈북여성 이경애 씨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렬한 과학세상 95번째 시간입니다. 열렬한 과학세상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는 그린란드는요, 면적이 사우디아라비아쯤 되는 커다란 섬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현재 그린란드 표면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물을 바다 쪽으로 보내는 강과 하천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그린란드는 그저 얼음과 눈덩어리가 아닙니다.
In fact, it is a very wet ice scape.
사실 그린란드는 갈라져 흐르는 시내와 개울, 그리고 거대한 강이 있는 풍경으로 덮인 아주 습한 곳이에요.
방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교정에서 지리학을 가르치는 로렌스 스미스 교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스미스 교수는 그린란드에 있는 하천을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Which rapidly remove meltwater from the ice sheet surface and carry.
이런 하천들은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을 빠르게 제거하는데요. 얼음 위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물을 가져다가 빙하 구열로 불리는 구멍을 통해서 물을 얼음 속으로 이동시킵니다.
녹은 물은 빙하 속 깊은 곳까지 나 있는 균열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 바다로 나갑니다.
So what we've learned is that the Greenland ice sheet.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그린란드가 그냥 아무 특징 없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린란드는 그러니까 스위스 치즈하고 아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스미스 교수와 그가 이끄는 대학원생들은 위성과 현장 조사를 통해 그린란드의 특성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스미스 교수의 연구진은 이곳에서 물길 523곳의 위치를 파악했고 첨단 기계를 써서 물길들을 연구했습니다.
Using a combination of satellite remote sensing, using very high resolution military grade imaging systems.
군용 수준의 화질을 가진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에서 나온 자료들, 그리고 현장 조사, 또 무인 선박과 무인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첨단 기술을 함께 사용해서 연구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연구 결과를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이 논문에서 빙하가 녹아서 생긴 물의 양이 많은데 이 물이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our research shows is there is a clear and definite connection between
기후 때문에 빙하 표면이 녹아서 물이 나오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현상하고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린란드 해안 지역을 흐르는 강에서 홍수가 나는 현상이 분명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논문이 보여줍니다.
스미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앞으로 그린란드에서 더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빙하가 녹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스미스 교수는 또 빙하 표면을 흐르는 하천에 홍수가 나고 이 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는 참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기후변화가 새에 미치는 영향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남쪽에 위치한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 인근에서 해가 뜬 직후 몇몇 사람이 쌍안경으로 다양한 새들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마운트 버넌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농장이 있는 곳인데요. 사람들은 마운트 버넌 옆을 흐르는 포토맥 강가의 습지를 헤치고 다니면서 새를 관찰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스튜어트 데이비스 씨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망원경을 사용하는데요.
데이비스 씨 같이 새를 관찰하는 데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야생 생물을 연구하려고 외국에도 나갑니다.
They come in so many different shapes and sizes. Their feathers are so beautiful.
정말 다양한 모습과 크기를 가진 새들이 이곳에 옵니다. 새들의 깃털은 정말 아름답죠. 이 새들은 또 하늘에서 아주 기묘한 모습으로 날기도 합니다.
미국의 새 보호 조직인 국립 오듀번 협회는 새 숫자를 세는 행사를 후원합니다. 이번에 115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그리고 카리브해 2,400곳 이상의 장소에서 약 7만 명 이상이 참가했는데요. 스튜어트 데이비스 씨도 이 행사에 참가한 새 애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I think it's really exciting to know that you're part of an event.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관여하는 행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신이 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1월 초까지 새 숫자를 셉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보거나 들은 새의 목록을 만드는데요. 이 행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학자들이 새를 연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해리 글라스고우 씨도 지난 10년 동안 이 행사에 참여해 왔는데요. 글라스고우 씨는 새를 관찰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I think it's a tremendous use of a lot of unofficial talent.
새떼를 추적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새는 생태계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립 오듀번 협회의 수석과학자 게리 랭햄 씨는 많은 새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새의 숫자를 센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랭햄 씨는 이 보고서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The Audubon Climate Report says that half the birds in North America, 300.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북미에 사는 새 가운데 절반, 구체적으로 588종 가운데 314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종류, 크기, 그리고 서식지를 불문하고 모든 새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기후 변화로 북미의 겨울 기온이 올라가면서 많은 새가 겨울에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의 숲에서 새를 관찰하던 제이미 레이드 씨는 이런 변화를 버지니아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You get to see them often at odd times of the year. Something
요즘 새들이 원래 와야 할 철이 아닌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보다 빨리 오거나 아니면 늦게 떠나거나 하는 시기죠.
국립 오듀번 협회의 게리 랭햄 씨는 다른 요소들 역시 새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합니다.
You can imagine the birds that live along the beach or along the rocky shoreline as
전 세계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은 특히 바닷가나 암석이 많은 해안가에 사는 조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최대 95%까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랭햄 씨는 기후 변화를 불러오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새의 종과 이들이 사는 곳을 보호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수많은 새가 금세기 말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랭햄 씨는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 might be a juvenile eagle.
마운트 버넌에서 새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포토맥 강가에서 대머리 독수리를 봤을 때 이제 더 많은 새를 구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상징인 대머리 독수리는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머리 독수리를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종 포토맥 강가에서 사람들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과거에요, 이 사람이 서양장기인 체스나 각종 문답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와 대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대개 인공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인간을 압도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양 카드 경기인 포커에서 놀라운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포커의 고수가 캐나다 과학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의 마이클 보울링 교수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은 이 논문에서
중앙 처리 장치 4,000개를 연결한 슈퍼컴퓨터를 써서 포커 프로그램 캐페우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실험해본 결과 사람과의 대결에서 캐페우스가 놀라운 전적을 거뒀다고 하는군요.
네, 놀라운 전적이라면 많이 이겼다는 뜻일 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수를 엄청나게 모아놓고 이 자료를 가지고 사람과 경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유리할 텐데요.
네.
캐페우스는 혼자서 1초에 포커 게임을 24조 번씩 69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캐페우스는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포커 게임에서 나온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알게 됐고 이렇게 축적된 자료로 놀라운 승률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놀라운 승률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만든 보울링 교수는 한 사람이 12시간씩 70년간 포커 게임을 하면서 단 한 차례의 잘못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캐페우스를 이길 수 없는 수준의 승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포커 게임에서 사람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개발됐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연구진이 인터넷에 만든 사이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캐페우스에 도전했는데요. 대부분 30게임을 하기 전에 돈을 다 잃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좋은 카드가 연속해서 나온 극히 몇몇 사람만 돈을 땄는데요. 하지만 경기가 길어지면 예외 없이 캐페우스가 이겼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탈북 여성 이경혜 씨와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경혜 씨는 10여 년 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워낙 출신 성분이 좋은 고위 간부로 해외 근무까지 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경혜 씨는 현재 한국의 농촌에서 제2의 삶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농사일에다가 농촌 특유의 텃세, 또 북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편견이나 차별도 순간순간 겪어야 했지만 이경혜 씨는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과 배품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잘 적응하고 있지만 이경혜 씨는 영농으로 잘 정착한 사례로 많은 탈북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 이경혜 씨. 그럼 나머지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네,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고 좀 더 편견이나 차별은 없으셨는지요?
저는요, 정말 아무 욕심 없이 다 내 엄마 같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네.
정말 뭐, 북한 사람. 그것이 너무나 나로서는 좀,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네.
외국 사람들은 그냥 외국 자문화, 이런 거 하면 거기서 끝나고, 그냥 요즘 세상이 그러다 나니까, 그냥, 외국 여자들도 그냥 흔히 데리다 살고 있는데.
그럼요.
아, 누구네, 그럼 다문하고 산대. 이런 거 하면 끝나는데, 그 북한 사람이 좀, 그 동네 들어와서도 좀, 이렇게 좀, 못하고 살면 엄청 말법에도 오르고 이런 거 하겠는데, 트랙터로 뭐, 콤바인, 이양기, 지게차, 포크랜, 뭐, 땅에서 굴러가는 건 어쨌든 다 하고 살았으니, 뭐, 이렇게 그, 심술 부릴만 더 했겠지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 서운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노인네들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래도 우리 그 지금 자식들이 지금 나가서 대학 공부도 하고 이런 하는 것도 보면 우리 저 노인네들이 INF요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세상을 저분들이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오늘날에 와서는 자식들 한 대도 다 배신당하는 것이 그 부모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 부모들이 엄청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공단이면 공단 쪽에 우려가 해가지고 이제 방문 서비스 같은 것도 있어서 받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뭐고 이렇게 복지계 쪽으로도 다 활동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그럼 하는데 이렇게 고정관념에 틀이 잡혀가지고 어째 내가 한 번 잘못 열 번 잘해도 한 번 못한 건 나쁜 년대고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다르다고 바라다보고 북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당신네들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또 당신네들 울게 되면 나도 울 줄 아는 다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이라고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 편견을 가진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만 바라자만 주면 저는 엄청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그럼요.
그러면서 하나를 내가 배우는 것 같아도 너무나 내가 많은 그 것을 얻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그냥 알게 가게 만들어주고 해서 참 그 봉사하고 이렇게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냥 그 이제 몸이 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하여튼 좀 열심히만 살고 있어요.
네.
신랑도 또 자연스럽게 따라와주고
그러니까요.
신랑한테도 많이 고마웠어요.
그 남편은 남한 분이신데요. 이 결혼 생활에서 북한 분이라는 이유로 어떤 어려움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내 스스로가 그냥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그거 자체를 내가 이렇게 그냥 울타리를 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도 또 다른 아들들의 며느리들도 있고 나는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가져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은 해서도 그 가족이라는 데까지 가기가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남한에서 같이 태어나고 뭐 공부를 하고 이런 했으면은 어떤 신뢰든 믿음이든지 간에 자연적으로 가서 닿았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느 날 외국에서도 아니고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왔어. 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을까? 그렇게 가족으로 가기까지가 나는 너무 힘든 거야.
네.
신랑도 내 아내고 와이프고 이런 데 자꾸 몰리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랑은 신랑 나름대로 엄청 힘들었겠죠.
네.
신랑한테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고집도 있고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한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느끼기 실질적으로는 뭐 남편이 뭐 자기 각시를 무시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이렇게 가두고 살았어요.
네. 그 매일매일 이 흙을 만지시면서 거기서 배우는 교훈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제일 나약하거나 제일 약하거나 이런 것은 그 식물하고 그것이 아무리 밟아도 나오는 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사람이 제일 나약하고 교만하구나 이런 것도 그 농사지면서 또 이렇게 그 마늘 같은 건 나면 지금 이렇게 혹한 속에서도 가네들이 그 살아 있는 것이 정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아 이렇게 강하구나 근데 사람이 제일 나약하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가네들이 또 이렇게 수확할 때 되면 정말 뭐 또 다른 기쁨을 갖다 주고 그것이 뭐 돈이 많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를 떠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정말 즐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이제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이 한 해 한 해 조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니까 엄마에 대한 생각,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한없이 그 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북한에서 살면서 엄마, 아버지 또 뭐 주위의 이웃이나 뭐 친척분들이나 뭐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용어로만 썼지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못 쓰고 살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금 한국에서 흔히 보면은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저는 정말 몇 년간 살아도 신랑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어요. 그 말이 너무 나한테는 힘든 말이었어요. 정말 엄마 아버지가 잘난 딸이라고 그 정도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냥 뭐 나라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으로 배려로 이렇게 나를 만들어줬다고만 생각했지 우선 시작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소리도 한 번 못 해보고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그래서 너무 뼈가 아픈 거야. 네, 그래서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정말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가 스스럼 없이 그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었고 지금이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스스로가 부끄럽죠.
네, 앞으로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요.
네.
현대 회장님이 그 북한에 소랑 쌀이랑 실컷 같은 것처럼 항상 그냥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실컷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언제쯤 통일이 될까 좀 될까나 싶어서 저기 하면 저도 언제든지 한번 갈 뭐 또 북한에 어떤 뭐 원조나 협조 같은 거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의 꿈이네요.
저는 좀 예 그렇게 항상 마음속으로 언제든지 나는 뭐 미시턴 실을 차에다가 내가 농사 짓는 것을 실컷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언제든지 나한테 기회가 아직 안 오대요. 그 꿈을 언젠가는 꼭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경혜 씨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바라면서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모두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노래 가수 이름은요, 앤이고요. 노래 제목은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량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She's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입니다. 자, 그럼 케빈과 마틴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in your dreams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Guess what?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네, 케빈은 마틴에게 Guess what? 있잖아.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이나 큰 물고기를 잡았어 하고 자랑하니까 마틴은 No way! 말도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케빈은 Yeah! 진짜야! It was huge! 어마어마하게 컸다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마틴은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에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내가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을 리가 없어.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하면서 케빈에게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꿈 같은 얘기하지 마 라고 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your dreams. In, I-N, in, your, Y-O-U-R, your, dreams, D-R-E-A-M-S, dreams, in your dreams입니다. 네, in your dreams는 상대방으로부터 믿기 힘든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꿈 같은 얘기하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In your dreams는 말 그대로 하면 내 꿈속에서나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상대방의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두고 in your dreams, in your dreams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n your dreams is a different way of saying I don't believe you or there's no way that's true.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 같은 때가 있죠. When you think somebody's making up a story,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를 부풀린다고 느낄 때 You can say In your dreams with a smile 웃는 얼굴로 꿈 같은 얘기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d remember that this phrase is used in a playful manner usually with a smile. 네, In your dreams는 보통 상대방에게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쓰인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uess what? This weekend I caught a fish this big.
No way.
Yeah, it was huge.
In your dreams, there's no way you caught a fish that big.
오늘의 영어 표현, in your dreams. 꿈 같은 얘기네. In your dreams. 꼭 기억해 두시고요.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0년 1월 23일) 오늘 스위스 출신의 물리학자 오귀스트 피카리가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챌린저 해연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Je crois que c'est nouveau l'idée de renoncer au câble avec lequel Bibb était descendu quelques centaines de mètres et de porter le bateau.
30여 년 전 피카르는 기구를 타고 인류 최초로 성층권에 올라가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데 성공한 피카르는 이어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정복하겠다고 결심하고 트리에스테라는 잠수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 피카르는 1960년 오늘 아들 자쿠 피카르와 미해군 대위인 도널드 월시와 함께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에 몸을 싣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알려진 챌린저 해연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선체가 부서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트리에스테 2호는 계속 내려가 마침내 챌린저 해연의 수심 1,911m 지점에 내려왔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귀스트 피카르는 당시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1968년 1월 23일 오늘 승무원 83명을 태운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우가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 함정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Members of the U.S. Imperialist Armed Special Pueblo, which was captured while conducting espionage and hostile acts deep in the territorial waters.
미 해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나포되기는 미군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미국은 북한을 신랄히 규탄하고 소련을 통한 외교 교섭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이 중재를 거부하고 북한도 강경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송환교섭은 난항을 거듭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은 푸에블로우 승무원을 감금한 지 11개월 만인 1968년 12월 82명의 승무원을 석방하게 됩니다. 하지만 푸에블로우는 승무원이 석방된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송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에블로우는 현재 평양 대동강변에 전시돼 북한의 반미 안보 교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저녁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며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1790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처음 국정연설을 한 이래 미국의 모든 행정수반들은 해마다 연두에 국정연설을 통해 의회와 정부기관은 물론 미국인, 나아가 세계인들과 폭넓은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그 뒤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생중계되면서 청중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은 더 많은 젊은 청취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을 연중 가장 중요한 연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의회 권력에 압도당했을 때에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종종 의미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제안했었습니다. 가령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경우 그해 국정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 미주의 정세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이른바 먼로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1862년 국정연설에서 노예제도의 폐지를 선언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에 4대 자유로 일컬어지는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천명했습니다. 때때로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정치와 경륜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미국 헌법 위반자들은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설에 착안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복잡한 정부 업무와 관련해 최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과 외교 관계에 있어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 국정연설을 통해 권력의 분립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 시책을 제안하고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정연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통령과 의회가 더 큰 청중, 즉 미국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 이민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 격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개 국제연합국 대표들이 올해 처음 영국 런던에서 모였습니다. 22일 회담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 등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는 국제연합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지난 4개월간 국제연합군은 공습을 통해 ISIL이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지원을 받아 ISIL 근거지 모술로 향하는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9개 유로화 사용국가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2일 앞으로 1년 반 동안 매달 700억 달러어치의 민간과 공공채권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이 같은 양적 완화 조치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하던 경기부양책과 유사합니다. 미국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깊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이를 통해 미국에서는 수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실업률은 11.5%에 달하고 있고 경제 성장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서 버스가 폭격을 받아 최소 1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 우크라이나 총리는 22일 성명에서 도네츠크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러시아 테러 분자들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며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번 사건을 끔찍한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예멘의 압들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미국 워싱턴 주재 예멘 대사관 공보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예멘 정부 강요들도 총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메드 알바샤 예멘 대사관 공보 담당관은 22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칼레드 바하 예멘 총리 역시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의 아랍어로 비건설적인 정치적 미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이슬람 시아파 출신의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고 그 뒤 수도 사나에 대통령궁과 총리 사저 등을 장악했었습니다. 정부군과 후티 반군이 대치 상대를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대통령궁과 관저에 여전히 반군이 남아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 권력 전복 선도 혐의 등으로 구금 중인 유명 인권 변호사 푸즈창에 대한 구금을 연장했다고 푸즈창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푸즈창의 변호사 모샤오핑은 VOA 중국어 서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그를 길게는 4개월 더 구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샤오핑은 앞으로 이틀 안에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조만간 푸즈창과 면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에 고배를 마신 북한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1일 개막하는 태국 킹스컵 출전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라위 마쿠디 태국 축구협회장은 21일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내부 문제 때문에 킹스컵 출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